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만나고 난 후를 잘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저의 삶을 과거와 또 예수님 믿고 난 현재를 비교하면 참 많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도 시골에 살 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조금만 바다에서 늦게 오시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면서 그 칠흑 같은 저녁에 무섭지만 저를 항상 아버지 어디 계시는지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항상 조상신을 섬기면서 진짜 끈질기게 용왕제, 무슨제 다 들으면서 빌었던 한 가지가 딱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비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섬기는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도 제가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무슨 일 없냐 항상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걱정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살아온 것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 삶을 돌아보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충격적이고 또 놀랍고 아픈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어떤 인생의 노하우나 더 능력을 장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딱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비록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과거의 패러다임에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많은 하는 이런 일들의 목적을 자세히 보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아무 일이 없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니까 더 아무 일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금만 무슨 사건이 나타나면 아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진정한 평안은 사건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사건이 아주 아주 심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지만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내가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야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는 많은 이 문제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를 사건 속으로 인도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신앙의 뉴 패러다임을 우리가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건 속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건 속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에게 절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사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신을 열심히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자기의 미래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헌신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의 인생을 도대체 얼마나 잘 되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정말 탄탄대로 쭉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는 이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탄 제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3절에서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탄 그 배에 오름으로 오늘 문제 그 발단이 시작됩니다. 23절에서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배를 정하시고 배를 먼저 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를 함께 탔습니다. 이 배와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시지만 일단 그 배를 타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사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장차 어떤 일이 밀어닥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무구하게 배에 올랐을 뿐입니다. 이 배는 어떤 것일까요? 이 배가 바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에 초대하실 때는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우리를 말씀으로 태우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는 하나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들, 동네로 도망갈 것들, 이런 거 얼마나 참혹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배에 태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배에 태우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결론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전혀 말씀해 주지 않는 겁니다. 곧 나가자마자 가뭄이 될 거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을 거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아들 하나 꼴랑 얻을 거고 아들이랑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거를 절대로 말 안 해주죠. 그냥 말씀하시니까 순진무구하게 배 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우십니까? 괜히 탔다 싶습니까?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태우시는 그 배에 탄다라는 것은 특권인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탄 그 배에 그들이 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제자들이 가장 큰 특권을 얻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었던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왔다고 하면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특권을 얻은 겁니다.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를 타지 않는 사람은 사건은 없지만 그 사람 인생에는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삶의 변화와 이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그것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 배를 탈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 순진무구하게 그 말씀의 배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을 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는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바다가 잔잔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 없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탄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바다에 아주 탁월한 모든 것을 경험한 바다의 성질과 또 어떤 때 나가면 죽고 어떤 때 나가면 위험하고 어떤 때 나가면 사는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딱 보니까 야, 이 바다는 참 가기 좋다. 이 바다는 안전하구나 하고 제자들이 그 바다에 나간 겁니다. 항상 그들이 나갔던 곳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곳이 이 바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태워가지고 멀리 한 중간쯤 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막 경랑 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물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죠. 바다에 살아보면. 한 중간에 멀리 갔는데 드디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막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지. 그런데 이미 중간까지 간 것이죠. 물결이 막 덮어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힐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어부들은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야, 이 정도 되면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살아보면 이 정도 파도, 이 정도 바람이 되면 야,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파도하고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세게 부는데 잘못하면 이거 뒤집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 바다로 인도하여서 이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으니 누구나 예수님의 배에 타게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배가 떠나서 한참 깊은 곳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때서야 사건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게 사건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고 중간에 발을 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사건이 아닌 거죠. 우리는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꾸라지와 같은 사람을 싫어하죠.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안 주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 야,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를 바라보니까 목적지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야, 저기까지 가려면 너무 힘든 거죠. 완전히 제자들이 속수무책, 진퇴양난의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이 바다를 잘 아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상황입니다. 야, 죽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한 가지만 똑같고 처음하고 중간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건을 만나보면 우리의 이 경험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든지 없든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파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죽음의 노을이 이 사건의 현장에서는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올 때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갈 때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도전적인 일을 하시도록 믿음으로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도전적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경우는 이 도전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지,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앞에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어떤 것을 원하냐면 이 모험적인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스스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코스로, 우리가 원하는 그 장소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과 풍랑 속에 나에게 나타나시며 일하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눈으로 볼 때 아무 것이 없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면 지금 당장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정말 강한 바람과 폭풍과 이 파도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이런 위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 이 파도와 경랑과 같은 노을과 같은 것들, 이것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인격적으로 찾아오기 위하여 나를 초청하셨구나, 내 인생에 찾아오시겠구나,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고 지식적인 분도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들을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 평안히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같은 상황, 같은 배를 타고 계심에도 그냥 주무실 뿐입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평안히 주무실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런 풍랑 가운데로 인도해놓고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사건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놓고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셔보면 그때 우리가 신뢰하는 토대가 무엇인지, 우리 옆에 타고 계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는지 그 중심이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노을과 파도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실제로 믿고 있는지, 이 문제 가운데도 내가 신뢰할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분인지, 그 속마음, 그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의 토대가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생명과 정말 밀접한 이런 상황, 죽음에 임박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이 막 들어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가지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에서 물에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러한 공포가 들어오니까 자기를 가장 안전하게 해줄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에 가만히 보니까 배에 물이 들어와서 3분의 2 정도 잠기면 가라앉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로 열심히 물을 퍼내는 거죠. 열심히 퍼내야 하노라. 열심히 열심히 바가지로 물을 퍼냅니다. 막 줄을 잡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파도와 이 바람과 싸웁니다. 이것이 싸움에서는 장땡이거든요.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온 그 환경과 경험에 의하면 이것이 최고 힘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뱃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자기 습관 속에 뿌리내린 강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붙드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이런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생각의 뿌리가 그 사람 속에 깊이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하다가 맞은 것은 무엇이냐면 더 기진맥진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쓸모가 없는 분으로 추락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드디어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디어 믿음을 증거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이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 바로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실제 사건을 만나보십시오. 실제로 사건을 만나보시면 얼마나 그 문제가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태풍이 인한 그런 그 곳에 배를 타고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너무너무나 익숙했던 이 어부들에게 너무너무나 익숙하고 실제의 위험과 두려움을 주는 사건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진짜 뿌리 박혀있는 자기 근성, 자기 습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냥 주무시는 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이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항상 창조주요, 이 세상을 만드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은 했고 보기는 봤지만 실제 상황이 되니까 그냥 예수님은 뱃사람 아저씨, 아무런 힘을 나타낼 수 없는, 이런 문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배를 타고 사건을 만나봐야 진정한 나의 믿음의 근원은 무엇이고 내가 만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나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헛개비 같은 사람을 내가 믿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자기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야, 해봤더니 더 죽게 생겼다. 이제는 잠시 죽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어디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가 만난 그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없었던 분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드디어 나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분은 누구냐면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가 만난 그 문제보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들여 가난함으로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능력이 끝난 시점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굉장히 진실해져야 될 때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깨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고 그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커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이고 그것이 오래된 문제이고 정말 내 능력 밖에 있는 이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갔다고 하면 그 문제는 이제는 예수님께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다하고 가능성이 다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겸손하게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짜 내가 보기도 보고 듣기도 들었고 많이 알기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직면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분은 정말 어떤 분인가? 내가 항상 고백했던 믿음을 고백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심을 우리가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런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왜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은 예수님이 두려워하라고 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를 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가 만나고 직면한 그 문제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이것을 무서워하라고 너한테 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우리를 두둑해도 우리가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하여 준 거라는 말씀이죠. 이 두렵게 하고 삼킬 것 같은 이런 문제가 내가 단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줘보니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작은 겁니다. 이런 사건을 줘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안내도 없고 너무 믿음이 작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이 믿음은 바로 내 옆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누워 계신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파도가 치고 경랑이 일어도 우리의 배에 타고 있는 이 주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처럼 평안히 잠도 자고 예수님처럼 코도 골고 예수님처럼 거기서 안정된 심령으로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렵거나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경험한 상황은 천지를 지으신 능하신 손 아래,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누워 계시며 이 사건들을 만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풍랑을 만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너를 삼킬 것 같은 풍랑을 만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그냥 옆에 가만히 잠자도록 둘 존재냐? 우리가 정말 이런 사건들 만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군지 정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갖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풍랑에서 잠잠히 잠을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평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평강은 문제가 없고 파도도 없고 또 풍랑도 없고 태풍도 없고 위협하는 것도 없고 죽일 것 같은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풍랑이 오는 것,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구나. 내 옆에 계신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지를 만드시며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던 바로 그분이 내 옆에 지금 누워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함께 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평탄한 곳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물이 넘치고 불이 우리를 해하는 그런 중앙을 통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니요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구속하고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어디로 갈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강인데 보통 강이 아니라 우리를 침몰할, 정말 침몰할 것은 쓸어가 버린다는 말이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건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그때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랑하는 제자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산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산으로 인도해가지고 막 지진을 낸다든지 산사태가 나게 한다든지 하면서 하면 이 제자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고 바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태풍이나 파도나 진짜 무섭게 하는 게 뭔지를 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을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저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는 잘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안 무서워하지만 내가 무서워하는 것, 실제이며 현실적인 것,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문제로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가족 문제로, 결혼 문제로,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여기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들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권세를 이들도 사용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고 여전히 파도와 바다가 강하게 치고 배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할 때 예수님이 딱 배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는다라는 것은 말로 호통을 치면서 혼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호통 치는 거지. 우리가 호통을 칠 때 정말 권세가 있는 사람이 권세가 덜한 것에다가 우리가 호통치는 것,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천하에 누가 이런 파도와 또 바람을 향하여서 당장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덤벼드는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통치며 혼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권세를 가진 분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바로 그것을 만드신 참 주인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딱 선포하는 겁니다. 잠잠할지어다! 이것들이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하냐? 잠잠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꾸짖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조금 전까지 잡아먹을 것 같았던 바다가 조용합니다. 사실 이 꾸짖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인격체의 한 행위입니다. 인격체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 딸에게 막 말을 안 들으면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물이 넘어졌다고 제가 일어나 이렇게 해도 물이 안 일어나죠. 쏟아서 또. 근데 이 꾸짖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비인격체에 하는 겁니다. 인격체에 대해 하는 겁니다. 인격체, 인격을 가지고 있는, 듣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인지 능력도 있고 하는 것에다 우리가 꾸짖는 거죠. 근데 오늘 말하는 이 파도와 또 이 바람은 인격이 전혀 없습니다. 듣지도 못하죠. 인지도 못하죠. 이것들이 꾸짖는다고 호락호락 할 것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생물인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를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 문제를 무서워합니까? 왜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죠? 그 우리가 만난 그 문제는 보통의 경우는 무인격체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떠나가! 하지마! 싫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죠. 야, 이것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에 대해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끝났다. 해봐도 안 되지. 끝났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무인격체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잠잠해라! 조용해!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딱!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에 빛이 생기고 또 막 생물이 생기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향하여 개발하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을 딱 선포를 해주시니까 인격이 있던 없던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떤 것들이 인격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무인격적이기도 하죠. 이것들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딱 갔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향하여서 왜 우리를 그 문제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호통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인격적인 비인격적인 문제가 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크고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이런 존재들이고 내가 오랫동안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이 먹히지 않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에서는 항복해야지, 두려워해야지, 염려해야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이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직면한 이 무인격적인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고 지금까지 해와도 안 됐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배에 태웠으면 태워서 가는 길에 생긴 문제라고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배를 타고 믿음의 항해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볼 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향하여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 바다로 인도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건데,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권능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배를 탄 사람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바다에 어떤 때 나가면 위험하고 어떤 때 가면 안전하고 또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뭐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가 날마다 경험했던 것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가장 잘 아는 그 실제적인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실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래된 질병의 문제들, 오래된 가정의 문제들, 오래된 정신의 문제들, 오래된 영적인 문제들, 오래된 물질의 문제들, 이게 실제로 파도가 되고 실제로 바람이 되어서 오랫동안 우리를 바다에 빠뜨렸던 것들입니다. 우리의 실제의 문제가 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난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그 능력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꾸중하셨죠.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주님이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호통치시고 꾸짖으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들이 직면한 그 무인격적인 문제를 향하여서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여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에서 만나는 그 파도와 바람은 주님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꾸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만날 때 꾸짖어 본 적이 없으시죠?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나를 그곳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나를 그곳에 초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 하면 예수님이 그 무인격체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꾸짖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본 사람에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권능과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포로가 되어서 조금 나보다 더 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파도와 또 이 바다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서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예수님 분명히 바다를 호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호통칠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와 함께 왔으면, 나와 함께 이 배를 탔으면 하나님이 나의 그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것을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무인격체라고 할지라도, 오래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명하여 잠잠할지어다. 내가 너를 꾸짖는다.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권세를 사용하여서 바다를 바다에 인도하시고 훈련하신 그 예수님의 목적대로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배에 태우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빚으시고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질병과 저주와 상처와 또 아픔과 관계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 문제가 두려워하고 그냥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로 우리가 알았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뱃머리에 서서 그 나를 옛날에 두렵게했던 이 제자들이 두렵게했던 그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어제까지 나를 두려워하게 했던 그 세력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의 권세를 사용하면 말씀의 권세 그대로 잠잠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무인격체와 같은 바람과 파도가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